요즘 그 인플레이션 때문에 모두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마도 내년쯤 되면 좀 인플레이션이 그 둔화가 되고 경제가 좀 회복되지 않을까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요즘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경제라는 것은 호황기가 있고 또 침체기가 있어서 이게 오르락 내리락 거립니다. 경제뿐만 아니고 우리 인체, 우리 몸에도 바이오 리듬이라는 생체 주기가 있다고들 하지요. 이것은 과학으로 보기에는 미흡하기는 하지만은 하나의 가설로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바이오 리듬은 신체, 감정, 그 다음에 지성이라고 하는 세 가지의 주기가 우리의 몸에 숨겨져 있다고 이렇게 말들 합니다. 신체 주기, 피지컬 사이클이라 그러는데 이거는 약 23일 주기고 감성 주기, 이모셔널 사이클은 조금 더 긴 28일을 주기로 그 다음에 지성, 인텔렉추얼 사이클은 33일을 주기로 높았다가 낮았다가 이런 반복을 일생 동안 계속한다고들 합니다. 이 세 가지 주기가 어떤 시점에서 어떻게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활동이 영향을 받는다는 주장이 바로 바이오 리듬입니다. 과학으로 입증하기는 어려워도 우리는 이 세 가지의 주기가 높았다가 낮았다가 이 반복하고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런 바이오 리듬에 한 가지를 더 추가한다면 우리 인간에게는 영적인 리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이 기쁨과 평강으로 가득 차 있어서 영적으로 대단히 활발하게 움직일 때가 있는 반면에 디프레션을 겪으면서 영적으로 그 무력한 상태에 빠질 때도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성도들에게는 영적인 리듬이 오르락 내리락 거리는 일은 주기적으로 반복하여서 나타납니다.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영적인 침체기를 한 2-3년 이렇게 겪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이제 조금씩 회복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코로나 이전의 영적인 상태를 회복하기에는 아직도 갈 길이 먼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그의 부하들을 이끌고 블레셋으로 정치적인 망명을 하는 사건입니다. 사울에게 쫓기고 쫓기다가 너무너무 지쳐서 이스라엘 영토를 다윗은 떠나게 됩니다. 부하 600명이면 식솔들을 합하면 적어도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라는 사람에게로 건너가게 됩니다. 왜 다윗이 정치적인 망명을 하기 위해서 철천지 원수인 블레셋을 선택했고 또 왜 블레셋 그 다섯 방백들 가운데 가드라는 땅의 방백인 아기스를 선택했을까요? 다윗 당시의 고대 근동에는 모압이라는 나라도 있고 암몬이라는 나라도 있고 그 북방에는 아람이라는 나라도 있고 남쪽 그 나일강 풍요한 지대인 애굽도 있는데 말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리가 터지면 제일 먼저 도망가는 데가 애굽입니다. 애굽 알렉산드리아. 나일강 하구 쪽에 있는 알렉산드리아로 이렇게 도망을 가는데 다윗이 정치적 망령지로는 제일 부담이 없는 곳이 어딜까요? 애굽 알렉산드리아 그 도시입니다. 근데 왜 블레셋을 선택했을까요? 당시에 이스라엘의 주적은 블레셋입니다. 적의 적은 우군이기 때문에 다윗이 블레셋의 아기스 왕을 선택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블레셋으로 바로 인접한 나라이기 때문에 아주 망명은 쉬웠습니다. 블레셋으로 들어가면 사울이 자신을 추적하지 않으리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다윗은 자신이 부하들과 함께 가드에 가면 아기스 왕이 자신을 홀대하지 않겠다, 이것을 믿었습니다. 몇 년 전에 다윗이 도망자 신사가 되어서 홀홀단신으로 그 아기스에게 갔더니만 아기스에게 문전박대를 당하고 쫓겨났습니다. 왜? 효용가치가 없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달랐습니다. 칼을 능숙하게 다루는 군사가 600명이나 되었기 때문에 말입니다. 아기스에게는 이들을 자기의 수하에 두고 부릴 수만 있다면 지금의 그 사울과 전쟁을 하고서 이스라엘을 정복할 때 큰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그 다윗의 그 600명의 부하들은 사울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아기스 왕은 더더욱 다윗이 필요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가드 왕 아기스에게 정치적인 망명을 했다는 소문이 사울의 귀에 들어가자 4절 말씀에 갈 것 같으면 사울은 더 이상 다윗을 수색하기를 그만두었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더 이상 사울에게로부터 도망 다닐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남쪽, 저 남쪽 시글락에서 다윗은 그의 부하들과 육신적으로 이제 편안하게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시글락에서 1년 4개월, 16개월 동안 편안하게 보내게 됩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뭘까요? 첫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육신생활의 편함, 그리고 육신생활의 안일함은 우리의 영적인 삶을 후퇴시킬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그럴 수 있다는 말입니다. 다윗이 시글락에서의 육신적인 삶은 사울의 위협이 사라졌습니다. 정착할 수 있어서 광야 생활의 고달픔도 사라졌습니다. 육신적으로 평안했고 안일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다윗의 영적인 생활, 즉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런 그 신앙생활은 어땠을까요? 본문에는 안 나타나 있어요. 그러나 추론해보건대 다윗의 영적인 생활은 침체기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다니던 도망자 시절 약 4, 5년 동안으로 잡는다면 시글락에서 보낸 1년 4개월은 도망자로서의 마지막 시점입니다. 이 시절에 그의 영적인 생활은 바닥을 때렸습니다. 어떻게 그가 영적인 생활이 바닥임을 알 수 있나요? 다윗은 도망자 시절 이 4, 5년 동안 주옥과 같은 시편을 많이 만들어서 불렀습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니던 절대절명의 순간들에서부터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목숨을 건지고 구원될 때마다 그는 영감이 넘치는 시편을 많이 기록했습니다. 고난과 시련이 닥칠 때마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봤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수렁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블레셋 가드왕에게 자신을 의탁하면서 유다의 남부지역에 있는 시글락에 거하던 1년 4개월 동안 요 영감 있는 시편이 한 편도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나요? 육신적으로 너무나 편안하였기에 영혼이 잠을 자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얼마 동안 말입니까? 1년 4개월 동안 말입니다. 다윗은 이 기간 동안 육신적으로는 사울의 추격도 없었고 광야에서 헐벗고 배고프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은 육신적으로 피둥피둥하게 살이 찌고 그러나 영적으로는 삐쩍 말라 들어갔습니다. 그의 영혼은 깊은 밤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시편이 만들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영적인 침체가 일어난 원인이 무엇일까요? 원인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거를 찾아내야 되죠. 우리의 삶도 말이에요. 영적으로 이렇게 처져 있을 때 이 원인을 찾아야 영적인 침체에서부터 회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자면 과거를 찾아가야 돼요. 트레이스 백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느 시점에 잘못됐구나. 그 시점을 알고 그 시점에서 돌이키면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바둑에서 전문기사들이 바둑을 둘 때 어떻게 해요? 복기라는 걸 하지요. 복기. 다시 트레이스백 합니다. 아, 이때 이 시점에 이 흑한돌, 백한돌을 잘못 놓았기 때문에 바둑에서 졌다. 그런 복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복기를 잘해야 됩니다. 트레이스백해서 이 시점에 잘못됐구나. 이 시점에서 삶을 탁 터나면 영성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자, 다윗의 영적 침체의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마음에 드는 생각을 따라 결정하고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1절 2절에 보면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붙잡히리니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좋으리로다.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시 나를 찾다가 단념하리니 내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하고 다윗이 일어나 함께 있는 사람 600명과 더불어 가드왕 마옥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건너가니라. 이 생각은 전적으로 누구의 생각이에요? 다윗의 생각입니다. 이 생각은 하나님과는 관련 없는 생각입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사울이 두 번이나 3,000명이나 되는 국민 병을 이끌고 잘 훈련된 군인이 알고 때나마나 잡아들인 국민병이라 그럽니다. 요즘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싸울 때 러시아가 그냥 아무나 잡아다가 훈련도시 데려가는 이런 국민병들. 국민병 3,000명이나 끌고 유다 남부 지역에 내려와서 그 두 번이나 다윗을 체포하고자 했고 다윗은 두 번이나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사울을 살려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사울은 이 두 번을 끝나지 않았어요. 세 번, 네 번 아니 다윗을 체포하여 죽일 때까지 계속될 것으로 다윗은 생각했습니다. 사울은 이때 다윗을 죽여야 한다는 이 강박증에 시달리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을 공격하는 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군대를 가지고 전쟁을 하다가도 다윗이 어디 있다 하면 군대를 회수해가지고 그쪽으로 가 죽일 정도로 이 강박증에 시달렸습니다. 이것을 다윗이 알았기에 이제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우선 사울의 손을 피하는 일이 급선무였습니다. 우리나라 말에 급할수록 돌아가라 그랬는데 다윗은 하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갔어야 됩니다. 그가 이 문제를 제사장이 가지고 있는 우림과 둠빔으로 물어보든가 아니면 자기 곁에 있는 예언자들에게 물어보든가 했어야 했습니다. 그가 늘 하던 대로 하나님께 물어보는 일을 등한시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난과 시련의 긴긴 기단을 시달렸습니다. 또한 아직도 얼마 동안 더 시련을 겪어야 하는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앞으로 남아있는 시련의 기간이 1년 4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이 남아있다는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알게 된다면 과연 그에게 오점이 될 수도 있는 블레셋 행을 결정했을까요? 이제 조금만 더 견디면 사울로부터 도망을 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소망이 있었다면 다윗은 분명히 블레셋으로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 그의 전심을 쏟으면서 물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블레셋으로 떠나지 말고 이스라엘 땅에 계속 남아 있으리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이제 다윗은 긴긴 시련의 터널을 이미 3분의 2 이상을 지나왔습니다. 이제 3분의 1이 남았어요. 저 멀리서 터널 입구에 빛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묻는 일을 실패했기 때문에 다시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블레셋 적국에 들어갔다는 것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를 이렇게 인수했을 때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자, 둘째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글락이라는 동네는 유다 그리고 블레셋의 최남단에 속해 있는 마을입니다. 남방 한계 지역을 방비하는 책임을 가드왕이 다윗에게 주면서 다윗을 남부 지역으로 보냅니다. 아기스로서는 떡 먹고 안 먹기지요. 자신의 정예병을 변방 지역에 보낼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을 시켜서 남쪽 지역을 변방할 수 있으니 아기스로서는 좋은 일이죠. 다윗도 가드에 남아서 자기의 속내를 숨기면서 아기스의 눈치를 보면서 지내는 것보다는 남부 시글락에 거주하는 일이 자유롭게 운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이 시글락에 거주하면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남쪽 유다 남쪽 지역을 자주 침보하여서 약탈을 일삼는 도적대들을 소탕하기 시작합니다. 그 도적대들이 어떤 부류의 사람들입니까? 8절에는 다윗과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예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술과 기르스 지역 사람들과 또 아말렉과 비슷한 부류의 이스라엘과는 원수가 되는 족속들입니다. 다윗은 이들을 쳐부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가 되는 아말렉 족속을 쳐서 이긴 다음 아말렉 사람들을 모두 다 죽였습니다. 하나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 타운에 있는 사람들을 말입니다. 그리고 양이나 소나 낙이나 낙타나 의복을 모두 빼앗아서 가드왕 아기스에게 선물로 바칩니다. 아기스는 다윗의 물품을 받아서 흡족해하면서 묻습니다. 누구를 오늘 침노하였느냐? 다윗이 이르되 유다 네겝과 여리무엘의 사람 네겝과 겐사람 네겝이라고. 네겝 사람들은요 유대화되어 있는 족속이고 유대와 친근한 족속들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거짓말을 해댑니다.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말입니다. 다윗이 가지고 올라온 물품들이 아기스로 하여금 다윗을 신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다윗이 이런 거짓말로 된 가짜 보고서를 진짜로 믿은 아기스는 다윗이 이제 동족을 배반하게 되었기 때문에 철저하게 자신의 사람이 되었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세상적으로는 짱구를 잘 돌려서 지혜롭게 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뭐가 없었습니까? 정직하지를 못했습니다. 순결하지를 못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이런 삶의 모습을 그냥 놓아두었을까요? 그냥 안 놓아두었죠. 이 아기스가 보통이 넘는 사람들인데 다윗은 그 위에 올라가가지고 아기스를 썩이면서 탁 이렇게 먹었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성도들이나 신약의 성도들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지혜롭게 살기를 요구하셨어요. 그러나 거기에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동시에 순결하게 살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다윗의 순결, 다윗의 정직이라는 면에 있어서 실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을 가만히 놔두지 않고 징계했습니다. 그 징계가 뭡니까? 사무엘 오늘 뒷장에 보면 사무엘 30장에 보면 그 사건의 전말이 기록되어 나옵니다. 그 징계가 이렇게 다윗에게 시컨 당했던 아말렉 족속이 역습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아기스의 부름을 받고 600명의 전사들과 함께 이스라엘과 전쟁으로 호출됩니다. 모두 블레셋 북쪽 지방으로 전쟁을 위해서 600명의 전사들이 이동을 합니다. 이때를 틈타서 아말렉이 시글락을 공략했고 그들은 십사리 부녀자들과 아이들을 사로잡아서 끌고 갔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도 안 죽입니다. 왜 안 죽였을까요? 노예로 팔아먹으려고. 아말렉의 역습. 이 사건이 왜 일어났는가요? 표면적인 이유로는 다윗과 그의 병사들이 마을을 떠났기 때문이고 아말렉은 다윗에게 악감정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의 부하 600명이 블레셋으로 차출되어 나가고 없는 기회를 타서 시글락을 공략을 했고 마을에 남아있는 부녀자들을 모두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이게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더욱 깊은 영적인 이유는 뭔가요? 다윗의 거짓 보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거짓. 아기스 속였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참여를 위해서 행군해겠다가 블레셋 다른 4명의 방백들의 반대로 인해서 곧바로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도 좀 지체했더라면 뭐 끝나는 거죠. 그냥 다윗 폭삭입니다. 근데 곧바로 퇴각을 하게 됩니다. 시글락으로 돌아와 보니 마을은 불타버렸고 마을의 처자식들은 모두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나중에 아말렉 짓이라는 것을 알고서 아말렉 족속을 추격하여서 이 족속이 야영하면서 잠들어 있을 때 습격하여서 부녀들을 모두 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징계하기 위해서 그 사건을 일으키셨기에 다윗으로 하여금 손해를 보지 않게 만들었기는 하지만은 그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시편에는 이것을 다윗이 기가 막힐 수렁에 빠졌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윤리의식은 어떠해야 합니까? 이방 세계의 사람들처럼 서로 속고 속이면서 살아가도 되는가? 교회 안에서만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면 됐지 세상 속에 나가서는 세상 지혜를 발동하여서 사기치고 거짓말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도 되는가? 이 말입니다. 이렇게 살아간다면 우리 하나님 가만히 있지 않고 우리에게 징계를 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이 세상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착하고 거룩하고 진실하고 의롭게 살면 분명히 육신적으로 손해가 나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런 고매한 윤리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기로 결심한다면 손해나는 부분을 분명히 보정해 주십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손해나는 삶을 살지 않고자 하지요. 우리는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이라는 족장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야곱에게는 쌍둥이 형인 에서가 있었습니다. 에서가 아버지 이삭의 장자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장자권과 그 다음에 아버지의 모든 그 축복권을 받을 그리고 계승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둘째 아들이면서 그것이 무척이나 탐이 났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형인 에서에게 파충한 그릇으로 장자의 명분을 바꾸어서 얻었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권을 가로챘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야곱은 둘째 아들이면서도 아버지 이삭의 장자가 받을 모든 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장자권과 함께 또 축복권을 두 개를 받습니다. 야곱이 지혜가 있었지만은 무엇이 없었습니까? 선결과 정직이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 가만히 있었습니까? 아니지요. 야곱은 에서의 미움과 증오 때문에 밧담 아람에 있는 외삼촌 집으로 급하게 도망을 치게 됩니다. 불과 몇 년이면 형의 노여움이 풀려서 아비 집으로 돌아올 수 있겠거니 생각했지만은 그렇게 못했지요. 몇 년 타향살이였어요? 20년을 합니다. 20년. 그렇게도 사랑했던 엄마 리브가의 인종도 못 지키고 말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야곱의 삶에는 시련과 고난이 끊일 날이 없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머리센 노인이 되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노라 라고 말입니다. 원하고 바라는 일은 믿음 때문에 손에 넣었지만은 속이고 사기치고 거짓말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아서 그의 삶이 평탄하지는 않았습니다. 말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영적인 호황기가 있을 때가 있는 반면에 영적으로 침체의 늪에 빠질 때도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육신적으로 고달픈 삶을 살 때는 그의 영적인 상태는 호황기였습니다. 그의 육신적인 삶이 편안과 아리람에 빠지게 되었을 때 그는 영적인 침체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내 심령의 찬양이 사라지고 기도가 끊어지고 교회와 멀어지고 마음의 짜증과 불평이 넘쳐난다면 그때는 내 영혼이 침체의 늪에 빠져있다는 말이고요. 육신적인 부여와 편함과 안일함이 무조건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 세상적인 복 속에 이런 영적인 독소가 있음을 알고 있을진데 보스턴 땅의 우리의 삶에는 육신적인 부여와 평안을 누리면서도 영적인 삶이 후퇴하지 않게끔 영성을 가꾸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뭐 해야 돼요? 금요일날 기도하러 나오셔야 되고 새벽에 기도하러 나오셔야 영적인 삶이 후퇴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뱀처럼 지혜로워야 되고 또 어떻게 해요?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됩니다. 세상이 악하여서 눈 감으면 코 베어간다는 세상일지라도 세상 속에 살아가서 살아나아갈 때에는 순결과 정직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세인들이 우리를 보면서 그 사람 믿을만해 이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이거 잃어버리면 세상적인 성공을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비록 육신적인 손해가 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본받아 진실하게 살아야 되겠구나 손해를 보더라도 이런 결심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 우리 주님이 그의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오늘 다시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우리 찬송가 288장 1절하고 3절만 부르겠습니다.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배로서 거듭나니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안의 기쁨 누림,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것 없고, 세상과 나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간증함,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신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끊임없이 우주를 찬송하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영적인 침체를 지금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거 빨리 좀 회복해야 되겠지요. 낮아질 때가 있으면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길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금 우리의 영성을 회복시켜 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참 지혜롭게 살았지만은 또 순결, 영적인 순결에 대해서 그것을 희생하지는 않았습니다. 지혜롭게도 행해야 될 것이고 순결함도 가져야 되는데, 오늘 그 순결함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진실함을 회복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끔 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우리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한 2, 3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감사합니다. 주님 나와 예배하면서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다윗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교훈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이 시글락에서는 육신적으로 편안한 삶을 살았지만은 영적으로는 침체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 살았던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곳 땅에서 이렇게 평안하고 안일함, 부요함을 누리며 살고 있지만은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침체 가운데 평안하지를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우리의 영혼이 평안함을 찾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호황기를 맞아서 우리의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 뜨거워지고 불붙게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적인 부요함과 기쁨, 세상적인 모든 것을 누리면서도 우리의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더욱 깊은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끔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도 우리가 아버지의 진실하심과 같이, 아버지의 성결하심과 같이, 아버지의 아버지 하나님 그러함과 같이 우리도 순결함과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정결함을, 진실함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 주옵소서. 이는 결단해야 될 수 있사오니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이렇게 행할 때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부족한 부분을 보정해 주시고 채워주셔서,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확증할 수 있는 증거로 삼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총을 감사합니다. 주전에 와서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교훈해 주시니 하나님 우리의 침체된 영성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이곳에서의 모든 부요함과 평안함, 이곳에서의 모든 외면적인 것을 누리며 또 평안함을 누리며 살지만은 동시에 우리의 영혼도 아버지는 주님과의 교제,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호황기를 맞아서 함께 맞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도 그렇고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 캠전장 교회 공동체도 세상의 부를 누리고 그와 동시에 그 주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도 함께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살면서 결단하면서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때마다 세상 것도 누리고, 그리고 동시에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실함, 정결함, 또 성결함도 함께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찬송 5장을 부르겠습니다.